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8장 32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8장 3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수양에 참석하시니까 좋죠. 예, 저는 지난해 댈러스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요. 이제 미국 수양회를 가보니까 미국 수양회는 미국에 있는 전 형제자매들이 그 댈러스라는 그 중부 남쪽에 있는 도시에 모여서 수양회를 합니다. 수양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호텔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호텔이니까 숙소가 참 좋겠죠. 예. 호텔도 이렇게 이제 공항 안에 있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오자마자 바로 수양회 참석하는 호텔로 들어올 수 있고요. 호텔 그 로비 안에 우리가 수양회하는 장소도 우리 강릉 교회보다 한 두 배 정도 클 정도로 된 홀이 있어요. 거기서 수양회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또 특별히 그 마인드 강사 훈련을 미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300명 형제자매들이 또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또 CLF 목사님들이 한 300여 분 오셔서 또 모임을 갖고 또 영어 캠프를 또 따로 이렇게 준비하고 또 학생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 다양하게 캠프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예전에 여러분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 수양회 가보면 수양회가 굉장히 단순했잖아요.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부서들을 주셔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좋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때 아마 누가 30년 전에 교회 떠났다가 다시 우리 교회에 이제 전혀 정보 없이 오면 깜짝 놀랐겠더라고요. 그러겠죠? 저는 1988년도 이게 작년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30년 됐죠. 그러니까 30년 좀 넘었는데 이제 20대 초반에 구원을 받고 지금은 30년이 훌떡 지났는데 이 3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뭐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 살아보니까 여러분 30년 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제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아 내가 올해 69입니다 그러는데 저 말고요. 저 69 아니고 어떤 분한테 물었더니 저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알았는데 예,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저는 나이 별로 먹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예, 아까 계산이 되죠. 20대 초반에 구원받고 3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래도 뭐 어린애는 아닌데도 저는 아직도 어린애 같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많아가지고 한 번은 대덕에서 수양회를 할 때 사역자 숙소에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위에 관리도 해야 된다고 4층에 올라갈 사람들을 이제 착출을 하는데 아니 제가 그때 40대, 45 생각했었어요, 그때요. 그런데 40세 이하 가라 가니까 몇 명 안 되는 거라.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몇 명 없었는데 45세 이상 올라가 이하 내려가는데 제가 45세에 딱 걸렸잖아요. 근데 사람이 몇 명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세 이하에 걸려가지고 제가 4층에 가서 가보니까 이미 자리는 다 차 있고 문 옆에 자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주 시원하게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를 먹어도 뭐 저는 나이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게 워낙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또 장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저는 아주 어린 마음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여기 오셨으면 벌써 우리가 나이를 다 잊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댈러스 수양에 이렇게 가서 수양이 하는 걸 봤어요. 무대가 우리는 양쪽에 플랜카드 두 개 내려와 있잖아요. 무대를 세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트루스토리를 하는데 트루스토리가 너무 소리도 좋고 꼭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제가 거기에 빨려들었어요. 너무 마음을 쏟아서 잘 했더라고요. 내용도 좋고 소품도 아주 잘 만들고 이렇게 보니까 작은 것 하나도 굉장히 마음을 써서 준비하는 걸 보면서 제 자신에게 굉장히 가르침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밥 먹을 때 내가 밥 먹는 걸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시나요? 잠자는 거 뭐 내가 자는데 내가 잠자는 거를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말을 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걸 좀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여러분 좀 느끼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익숙하니까. 밥 먹는 걸 뭐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입에만 들어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면 나는 잘 먹어도 주변 사람이 볼 때 불편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 수양회라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단체 생활 하다 보면 잠자는 거, 또 먹는 거,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생활하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있을 때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아니고 시간에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또 옆 사람과 함께 이걸 같이 한다는 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은 만약에 혼자 한다면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나는 참 좋은데 교회와 함께 가려면 내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마음이 흘러야 되고 또 교회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이런 삶에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을 꺾어야 되고 또 내 생각을 버려야 될 때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신앙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제 잠언 8장을 펴서 무슨 말씀을 형제 자매들과 나눌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면 남들보다 뛰어나고 뭔가 특출난 어떤 또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진 어떤 능력을 가진 좋은 어떤 높은 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지혜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자신을 발견하면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규례를 전해주실 때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어서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7년째 되면 그를 자유하게 이제 놓아줘야 됩니다. 법에. 그러면 이제 그 종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제 자유할 수 있는데 자기가 주인을 떠나서 자유할 수도 있고 또 자유하지 않고 그 주인에게 속해서 영원히 종이 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들이 6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억압을 받는 삶을 살다가 자유한다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자유하지 않는 종이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않는 종. 나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이 종은 왜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자유하지 않겠냐고 하는가 보니까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입어서 이제 그 주인이 이 종에게 아내를 붙여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가정을 가져서 이제 주인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서 이 주인을 섬기는 거하고 가정을 가지고서 이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살아보니까 마음이 전혀 다른 거죠. 아,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인이 나를 위하는구나. 자, 이런 마음들이 이 종의 마음 속에 스며 들어오면서 어느덧 이 사람이 이제 7년이 되는 그 순간에 이제 계산을 합니다. 네가 이제 6년을 종노릇 했으니까 7년째 자유할 수 있다. 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이제 선택을 하도록 하는데 이 종은 나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종이 생기면 그 주인은 재판장에게로 데려가서 그 문설주 앞에서 귀를 뚫어라.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이 율법에 나옵니다. 출애굽 21장에. 근데 이 종은 자유할 수 있는데도 자유하지 않고 문설주에 가서 귀를 뚫고 귀고리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이제 이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 자유하는 종이 자유하지 않는 종을 볼 때 너무 미련한 거예요. 야, 이게 얼마 만에 온 기회인데 7년째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버리고 자유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종을 볼 때 야, 너 정말 미련하다. 우리가 지금 이 기회가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버리고 네가 왜 이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 자, 그때 귀를 뚫은 종은 나는 나가면 또 빚지고 돌아와.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나로 살면 망하더라. 반드시 내가 지난번에 빚져서 돌아왔을 때 내가 왜 빚졌는가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빚을 진 게 아니라 나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 이제 나는 나로 살 자신도 없고 더불어 이 주인이 나에게 아내를 붙여줬는데 이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내게 너무 아름다운 아내고 그 아내가 내게 아들과 딸을 낳아줬어. 내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열매를 얻은 이것은 내 거 아니야. 주인이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야. 자, 그 마음이 이 종의 마음 속에 더 이상 나는 내 자신을 가지고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설주에 가서 귀를 뚫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이제 잠언 8장 34절 우리가 이제 읽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도대체 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종은 이 문설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문설주가 뭡니까? 문 기둥이잖아요. 문 옆에 있는 기둥. 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다니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문설주 옆에서 날마다 기다리면서 누군가의 소리를 들으려고 거기서 모든 일과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자신의 모든 생각이 시작이 되는 그 시작점이 문설주예요. 그럼 이 문설주라는 곳에서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들으려고 할까? 여러분 인생을 살거나 신앙을 하면서 내가 신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신 분 신앙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마음 품어보셨지만 안 되죠. 신앙이라는 게 그냥 예를 들면 밥을 먹는 것처럼 뭐 내가 잠을 자는 것처럼 참 쉽게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또 들어가 보면 쉽다고 배웠는데 실제 여러분이 해보면 신앙이 만만치가 않죠. 예. 근데 신앙은 너무너무 쉬운데 어떤 한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자유하는 종과 자유하지 않는 종의 마음의 차이가 뭘까? 자유하는 종은 7년을 기다린 거예요. 내가 7년만 되면 난 나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자유하지 않겠다라고 자기의 자유권을 포기한 종은 자기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선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예전에 교도소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을 하다가 출소가 가까워가지고 내가 나가면 뭘 하지? 친구도 만나고 또 내가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근데 자기 주변에 참 선하고 똑똑하고 정말 이 반듯하신 나름대로 기독교에서 캐톨릭에서 불교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리더격을 하는 사람들이 다시 범죄하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오는 것을 수차례 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나가면 다시 교도소에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나도 반드시 교도소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자, 그런 결론이 도달하니까 이 분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나가면 다시 교도소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지 않으려면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내 삶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인도자를 찾아야 되고 종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께 편지를 해서 나는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려면 아버지하고 친구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써야 돼요? 미안하지만 나는 집에 못 가겠습니다. 친구들아, 내가 너희들 보고 싶지만 나 너희들 보면 안 돼. 왜? 내가 너희들 보면 밥 먹고 술 한 잔 먹고 그러면 나는 또 사고 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생각을 해본 결과 아, 나는 자유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를 스스로 주관하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딱 드니까 이제 교회와 종에게 자신을 맡긴 거예요. 맡겼는데 이제 교회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쓰레기 처리를 하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내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 내가 6개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교도소 들어가지 않았다. 지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야, 내가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없고 내 삶을 내가 운영할 수 없구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로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 학생들, 청년들을 이끄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청년 명단을 한번 뽑아가서 제가 이제 쭉 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왜 교회를 잘 못 나오고 왜 신앙이 잘 안 되고 왜 마음이 저렇게 흐트러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들어가 보니까 다들 정말 나보다 똑똑하고 뛰어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하면 자기 그 뒤로 자기를 끌어당기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실제 어떤 말씀을 듣거나 어떤 누군가의 인도를 이렇게 받게 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마음의 싸움이 되는데 그 싸움이 뭐냐? 잘하냐 못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안 되는 존재인 거 이거 하나만 좀 살짝이라도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야,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뭐 이런 자신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이 좀 내려놔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찾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마음만 된다면 막 너무 이쁘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학생들 그렇죠. 그런 마음 있으면 이뻐요 안 이뻐요? 막 이쁘잖아요. 막 있는 것도 주고 싶고 막 더 사주고 싶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너무 오랫동안 육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온 이런 삶이 너무 크다 보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렇게 귀찮아. 그래 막 예를 들면 막 뭐 조금 자기 마음하고 맞지 않으면 마음 닫아버린단 말입니다. 자기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잃어버린 채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빠르게 끌고 갑니다. 요즘 세상 얼마나 빠릅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바보 되는 것처럼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앞을 봐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와 여유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 문설주에 가서 들으려면 이 종이 들으려면 그 문설주는 곧 무엇을 말할까? 자 다음 한 장 PPT 띄워주세요. 이 귀를 뚫은 종을 이제 자유하지 않겠다는 종을 데리고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설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자신을 따져가 보니까 나는 나가면 빚진다. 난 또 돌아온다. 나는 또 거기서 안 된다. 그래서 주인에게로 정확하게 가서 내가 저 주인에게 속해야 되고 더불어 그 주인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 나에게 아내를 베풀고 그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이 이제 거기서 그냥 아내를 얻고 아이를 얻은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자기가 발견된 마음 위에 나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입혀지니까 여러분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허비하고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돼지를 치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하는데 비로소 궁핍하여 지고 돼지 먹는 쥐열매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건 엄밀히 말하면 자신이 가졌던 자신의 그 잘못된 모습, 교만한 모습을 발견하고 뉘우친 겁니다. 아마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주고 모든 걸 입혀주고 모든 걸 다 받으면서 이 둘째 아들은 더 마음 깊은 곳에 야,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정말 마음에서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회개를 하면서 살았겠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아버지의 마음 없이 살았구나. 야, 내가 그때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버지의 은혜였구나. 이런 사실들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계속 커지면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그것이 그 아들을 높이고 자기가 뭔가 아버지께 잘됐다 이게 아니라 난 정말 아버지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마음에서 귀를 뚫지 않았을까? 내가 저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음성이 그 둘째 아들의 하루 일과의 시작인 거예요. 아들아,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야 되겠다. 예, 아버지. 아들아, 오늘 우리가 이번에 이것 좀 하자. 예, 아버지. 옛날에는 어땠어요? 돌아오기 전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랑 살았습니까? 아들아, 이것 좀 하자. 아, 아버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저번에 그거 하셨잖아요. 야, 이번에 어디 저 고아원에 가서 애들 좀 발도 좀 씻어주고 코도 좀 닦아주고 할까? 아, 아버지 그거 종놈이나 시키세요. 왜 아버지가 갑니까? 모든 일이 아버지하고 마음이 흐를 수가 없었던 것은 둘째 아들은 한 번도 자신을 볼 만한 시간이나 여유나 지혜를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비로소 자신이 정말 줄여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을 발견하고 나면서 그때 둘째 아들은 야, 내가 하늘 땅에도 발붙일 곳이 없고 그 넓은 하늘을 피할 수 없구나. 여러분 그걸 마음에 비춰지는 그 순간부터 둘째 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막 굉장히 커지겠더라고요. 아버지 사랑이 커지니까 자기 사사로운 자기 마음이 밀려나가는 거죠. 그 마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구원을 받을 당시 30년 전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인 신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죄 때문에 고통이 돼가지고 내 신앙이 이 죄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죄의 짐이 풀어지고 내게 있던 저주가 끝이 나니까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당시 이 구원의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었어요. 뭐 특별히 제가 막 부대 안에 그때 여러 명 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 저는 이제 세상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그러니까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울 때 막 이제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고 뭐 어떤 그렇게밖에 자기를 해소할 길이 없었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구원받은 동료들하고 술 먹었어요. 왜냐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의 표현이겠더라. 그 당시만 해도. 그래가지고 그때 하여튼 구원받고 아주 파티를 거하게 하고 예, 그 마지막이었으면 최후 만찬이었죠. 그래가지고 끝냈는데 제가 그 뒤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 주님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지?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부대에 있죠. 교회는 교회 부대 밖에 있고. 그래서 이제 휴가 나가면 외출 나가면 교회를 간 거예요. 마침 저희 부대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가보니까 내가 본 또 다른 세계, 내가 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30년 전 우리 교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온 재산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내가 저절로 어떤 사람이 되냐? 내가 저절로 막 어떤 내가 더러운 사람이라는 게 그냥 교회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이. 야, 내가 누가 너를 위해 살았어. 너 교만해.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제 마음에 야, 내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구나. 삶을 보니까 야, 내가 정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았구나.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대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 이게 휴가를 갔다 부대로 돌아오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막 자신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정말 교만하게 살았구나. 다시 교회에 나가면 이제 교회 한 몇 달 만에 또 나가면 또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내가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살았나. 제가 그런 어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내가 만약에 구원을 받고 그냥 구원 받은 걸로 교회와 연결되지 않은 채 있었다면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내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한 채 또 그냥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겠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수양회를 가려고 하면 휴가를 내야 되는데 이게 내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이 부담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나는 힘이 없는데 교회에서 말씀이 와요. 면회가 오고 편지가 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밀어주는데 그 힘이 나를 밀어서 수양회를 가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야, 정말 누가 나에게 와서 속속들이 나를 책망하고 지적할 순 없었겠죠. 물론 몇몇 가지 보여지는 것은 내가 지적을 받고 또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나를 향하여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양에 오셔서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밥 먹,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자 이런 어떤 일과적인 시간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성령이 이 가운데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끼어져 있고 그 틈 안에 들어있는 생각들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들 그냥 나는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그냥 게으르고 태만하고 이런 외형적인 문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야, 참 이 나에게 용납할 수 있는, 나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나를 열고 있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그걸 되게 불편하게 여기시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런 거 누구한테 배웁니까? 배우기 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임 안에 말씀이 흐르고 교제 속에 여러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았구나. 내가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아, 내가 내 아이들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미래를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생각이 얼마나 밀어냈고 그 생각의 발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여러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면 야 진짜 내가 나로 살았던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밀어난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띄워주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매주자라는 겁니다. 매주자. 제가 이걸 이제 누구한테 보여주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발소 표시 아닙니까? 그러는데 예, 꼭 이발소 표시처럼 돼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근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문설주에다가 박아놓는 장식품이에요. 이 매주자라는 말은 문설주라는 말인데 들어가며 나오면서 유대인들은 여기 매주자를 손으로 만지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매주자 안에다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그 두루마리, 이게 두루마리를 형상한 겁니다. 두루마리를 형상한 걸 여러 가지 이제 기념품으로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 밑에 매주자 기념품 쭉 있죠. 저런 기념품으로 이제 저거는 만든 거고 실제는 문설주에다가 저렇게 딱 박아놓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이 매주자를 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계명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문설주에다가 성경의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과 말씀을 네 미간에 표로 삼고 그래서 이제 그 문설주에다가 문설주와 박간문에다가 여기다 기록해라. 이게 의식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준 계명을 크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하러 나갈 때 말씀을 이제 기억한다라는 의미에서 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말씀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기념의 차원에서 이 문술주에다가 매주자를 손을 이제 딱 대고 두르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식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문술주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문술주라는 것은 뭐냐? 내가 당하는 일들, 내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르고 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라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로부터 생긴 마음이 이 어떤 의식을 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그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일곱 족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하여서 반드시 그들을 멸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쭉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일곱 족속이 그 소리를 듣고 여섯 족속은 일심으로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고요. 이 기브온 족속은 그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그들이 회의를 시작합니다. 뭐 족장회의 아니면 뭐 전체 회의를 하든지 회의를 해서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 결론이 나온 그들에게서 이제 그들은 어떤 방향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들이 다시 의논을 한 결과, 들어보니, 이제 누가 이제 알아봤겠죠. 가나안의 족속들은 다 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죽는 거네? 우리 끝난 거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막 누가 안건을 내고 의견을 내고 했겠지요. 그러다가 이들이 딱 한 마음으로 어떤 결의를 하냐면, 우리가 꾀를 내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있지 않은 먼 지방에서 온 사람이라고 우리를 속일 수 있도록 하자.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부터 떡을 있잖아. 하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곰팡이 나게 해야 돼. 여러분, 만든 떡을 곰팡이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헤어지고 기운 가죽 전대.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핸드백 새 거 갖고 싶어요. 막 다 떨어져가지고 막 바느질한 거 갖고 싶어요. 수양이 오는데. 좋은 거, 그죠? 그걸 헤어지고 기운 것처럼 만들려고 하면 그것도 어려워요. 매일 벽에다가 이렇게 문대고, 그시고, 막 바닥에 패대기를 치고, 막 이빨로 붙고, 막 누가 막 개가 지나가면 막 개한테도 한번 줬다가 막 개가 물어져. 왜?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오래돼가지고 막 그것도 여러분 인위적으로 하면 표시나잖아. 이렇게 보니까 이거 인위적으로 했네? 니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소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혹시 떨어진 옷 있어요? 빵꾸 난 옷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막 빵꾸 나고 막 그리고 기우고 이것도 인위적으로 기운 게 있고 막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막 헤어져가지고 그런 옷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완전히 멀리서 와가지고 우리가 떠날 때 뜨끈뜨끈한 떡이 곰팡이가 났고 새 신발을 신었는데 이게 다 낡아져가지고 이게 다 막 떨어졌고 옷이 떨어졌고 이렇게 하려면 그거를 여러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들이 그걸 만들고 그걸 만든 다음에 누구를 보낼 것이냐. 정신 없는 사람 보내면 돼야 안 돼요? 응? 너 어디서 왔어? 우리 저 이쪽에서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탈로가 나니까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는 사람. 안색 하나도 안 변하고 막. 거짓말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선발해가지고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고 너희들은 반드시 먼 데서 왔다 해라. 막. 어떤 순간에도 거짓말 해야 된다. 끝까지. 자, 그러려면 그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됐겠냐고요. 그렇게 안 됩니다. 완벽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요. 그 시나리오에 의해서 막 일을 해 나가려면 누구라도 손 들고, 아니 왜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싸웁시다. 아, 그들하고 우리하고 한번 싸우면 될 것 같은데, 우리도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 응? 어? 그래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족속인데, 한번 싸워봅시다. 아, 딱 기분 나빠서 안 되겠네. 뭐, 아,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 그 기본 족속, 모든 족속의 사람들이 정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군사 1만을 가진 임금과 군사 2만을 가진 임금이 전쟁을 할 때, 야, 1만 가지고 2만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다. 이 사람은 밀어난 거예요. 안 된다. 정확하게 자신이 안 된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 포기하고 항복을 하는 겁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 항복을 하러 가는데 완벽하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가나안 그 땅 지경 안에 살고 있는 족속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 문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 죽이라 그랬는데 살렸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회의를 해요, 이제? 이스라엘이 회의를 하는 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니까. 아이고, 막 이제 어떻게 할 수,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이 생명이거든. 약속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 기본 족속 그 수장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면서 막 꾸지람을 하고 난 뒤에 너희가 저주를 받아야 돼. 여러분, 그때 가슴이 쿵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본 족속이 저주를 받는 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왜? 너 이제 어디도 가지 말고 우리 옆에서 나무 패고 물 깃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이제 예 하면서도 기브온 족속 족장은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쫙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이게 기브온 족속이 원하는 거예요. 다른 일곱, 여섯 족속이 볼 때 뭐 기브온 족속이 항복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올 때 기브온 족속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이스라엘이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하고 이렇게 인생 살면 재밌고 쉽겠어요? 열받고 그냥 힘들겠어요? 재밌고 쉽겠죠? 근데요, 마음이 항복이 안 된 사람은 늘 열받고 힘든 거라. 마음이 항복이 안 된 사람은 왜 항복이 안 돼? 자기를 정확하게 계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 산악인 오몽길 씨가 히말라야 8,000m가 넘는 16개 봉우리를 올랐습니다. 세계 최초로. 14개 봉우리를 오른 사람은 있는데 16개는 그 두 개의 봉은 위성봉이라 그래서 그것도 8,000m가 넘는데 정식 산 봉우리에 딸려있는 봉우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4좌인데 8,000m까지 넘는 산을 다 봉우리를 다 합치면 16좌예요. 그걸 오몽기 씨가 오른 결과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히말라야를 오른 게 아니고 히말라야가 나를 받아준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8,000m가 넘는 산을 오르면서 엄청난 한계를 만나고 사람이 죽고 뭐 옆에 있던 동료가 뭐 그냥 1,000m 밑으로 떨어져서 죽고 이런 일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인드가 만들어졌냐면 아, 내가 오른다고 오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히말라야라는 거대한 산이 나를 받아줘야 되는구나. 그 전까지는 내가 산을 오를 수 있다라는 주체가 누구였냐면 내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의 마음속에 아, 내가 아무리 장비를 잘 갖추고 훈련을 잘하고 팀워크를 잘 갖춰도 이 날씨의 변수나 여러 가지 형편들은 이거는 예측 못하잖아요. 이건 안 되는구나. 결국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산이 허락해 줘야 되는구나.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제가 종종 결혼식 주례를 한 번씩 해요. 그러면 신랑 신부 중에 인상 쓰고 시험 든 사람이 없더라고. 그때 최고로 얼굴도 밝고 또 화장도 했겠다. 뭐 드레스 입었겠다. 막 좋은 날이겠다. 아마 결혼한 여자 중 남자 중에 그 결혼식의 얼굴을 회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다시. 그렇죠? 뭐 다시 그렇게 화장하기도 어렵고 다시 그렇게 드레스 입기도 어렵고 다시 드레스 입으면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여보 나 오늘 드레스 한번 입어봤어. 네 미친나. 갑자기 이상해지겠지. 그죠? 근데 실제 결혼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결혼 다수의 경력자들이 여기 계시는데 어떠세요? 핑크빛입니까? 예? 열기 전에는 핑크빛인데 열어보니 핑크빛이에요? 무슨 빛이에요? 다양한 빛깔이 있겠지, 그죠? 예. 그러면 막 결혼에 꿈을 키우고 있는 신부한테 가서 이제 조언 한마디 하라고 하면 뭐라고 해줄랍니까? 늘 백마탄 기사가 너를 찾아올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겠어요? 백마탄 기사는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제, 예, 찾아오는 사람, 불안당. 여러분 실제의 삶은 뭘로 극복할 수 있냐? 주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체가.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 구원받고 야 내가 무슨 정신으로 우리 교회와 연결됐지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군대 생활하니까 교회하고 떨어졌죠. 구원 받아도 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 왔지? 기억을 해봐요. 지금 그때? 근데 희한하지. 제가 이제 휴가를 나가려고 친구들하고 전화를 해가 약속을 잡아요. 야, 이번에 우리 어디 가서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뭐 어디 해수욕장 놀러 가자 하고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대에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 인사라도 해야지 해가지고 인사하러 가고 난 뒤에는 기억이 안 나는 거라. 그리고 휴가 끝나고 집에도 못 가고 바로 부대 또 왔어요. 근데 휴가 끝나고 와서 우리 동료들이 휴가 어떻게 보냈냐 하니까 나 어떻게 보냈지? 15일 보름을 내가 교회만 있었던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어떤 말? 내가 다음에는 꼭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오면 교회도 안 가고 이제 바로 집으로 가려고 이제 터미널 가고 막 하는다 가다가 형제를 만난 거예요. 김형제 휴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휴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거짓말로 한 이틀 나왔어 하면 되는데 거기서 또 나도 모르게 그냥 자백이 이리 와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또 딱 눈 떠보니까 부대에 들어와 있는 거라. 그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거라. 내가 분명히 나갈 때는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고 뭐 여름에 해수욕장도 가고 뭐 그런 계획을 짰거든 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야 너 도대체 연락도 안 되고 너 도대체 시골간 어디 있었는 거야? 휴가 나온 거 맞아? 휴가 나온 거 맞아. 어디 있었어? 나도 몰라. 어디 있긴 있었는데. 형제들하고 전도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옷이 없었어요. 군복 말고는 옷이 없으니까 사복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성남에서 서탁소 하는 형제님이 한 10년간 안 찾아간 옷을 박스로 보내줘가지고 그거를 열어보니까 막 실크 와이사스 막 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옛날 와이사스 있잖아요. 신성일 씨가 입고 있는 거 막 이런 거 막 백바지에 막 이런 거를 이제 그거를 입고 머리는 짧게 해가지고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전도도 쉽지가 않은 게 그 당시 전도하면서 막 싸우고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야 어떻게 내가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었지?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싹 하나님이 교회로 그냥 끌어주는데 내가 만약에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들을 만약에 진행했다 저는 교회에 있을 사람 아닙니다. 지금 목사로, 사역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이게 꿈만 같은 거예요. 저에게는 내 실력으로 아니에요. 제가 야,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주를 받는 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복 받으면 여러분 그 복은 불안합니다. 왜? 그 복을 떠받칠 수 있는 터가 없어요. 여러분 집을 샀는데 집이 멋진데 터가 없어. 터가 없는지 살면 돼요? 안 돼요? 조그만한 진동에도 그냥 무너지는 집. 그 집은 집으로서의 모양은 가졌지만 기능은 상실한 것처럼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여러분 지금도 제가 목사지만 목사인 나로는 설 수 없더라고요. 나를 떠받치고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내가 서 있다. 그 터가 오늘도 나를 지키고 나를 끌어가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원래 이방인이에요. 그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니까 다윗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사울이 열심으로 기브온 족속을 죽인 그 죄 때문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참 지난 그 사건까지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기브온 족속에 관한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명품 사면 끝까지 AS 해줘요 안 해줘요? 안 사봐서 모르죠. 해준다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사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값이 예수님의 피로 바꾼 건데 그 여러분의 문제 나는 구원받은 지 너무 오래됐어. 하나님 다 잊어버렸을 거야.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실 건데 혹시 이런 생각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에게 문설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이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어디 집을 이사 가려고 할 때 직장을 잡으려고 할 때 내가 새로운 학교를 지나가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디서 지혜를 얻고 어디서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움직이려면 그 시작점이 바로 성경은 문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설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귀를 뚫은 거예요. 나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내가 지킨다? 내가 어떻게 이끌어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한 세대가 40년인데 한 세대를 지나서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보존되고 그 복음의 정신과 믿음의 그 마음이 계승이 되는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나 또 많은 복음을 가졌던 소수의 모임들, 무리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들이 가진 복음과 믿음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걸 이어받은 그 흔적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표면적인 계명, 율례, 행위 이런 것들은 이어져 갑니다. 아, 누가 이렇게 했더라. 누가 이렇게 했더라. 하지만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숭고한 믿음의 세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살아 역사해야 될 숭고한 믿음의 마인드,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복음 앞에 드리고 교회 앞에 맡길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단이 오늘도 일 까부르듯이 우리 삶 속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은 구원을 받지 못한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보다도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더 극렬하게 시험하고 그들을 유혹하려고 지금도 엄청난 방법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나는 정확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하고 종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결정 지을 수 없는 정확하게 나를 한번 돌아보니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데 그 복음의 광채가 뭐냐? 바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것이에요? 주 되신 것. 주. 예,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주. 그리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 된 것?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신앙은 여러분 구원을 받아도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혼미하기 때문에 혼미하다는 건 뭐냐? 구분 지을 수 있는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도로에 차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혼란이 오듯이 우리 마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선을 그어준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복음의 가장 위대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말고도 여러분 당신의 몸된 교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배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준 거예요. 야, 정말 내가 그때 교회와 연결되지 않은 채 내 마음이 나를 위한 마음으로 흘러갔다면 나는 지금 어디 있을까? 교회 안에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저주를 줬냐면 너가 너를 자유할 수 있는 자유권을 버려라. 나는 안 됩니다. 하고 약속 안에 여러분이 종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종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체가 되고 속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나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로 우리의 삶을 이 마지막 때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과 복음이 주는 가장 숭고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교회는 많잖아요.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는 많은데 정말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에 분명한 선이 있는가? 대부분 우리가 설교를 들어보고 이 교회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게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혼미해졌습니다. 혼미하다는 건 뭐냐? 폭이 넓어진 거예요. 이제 명확한 선이 없어집니다. 이제 모든 걸 수용해버립니다. 그냥 받아줘버립니다. 육신도 받아들이고 애매한 것도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부담스러운 것도 그냥 통과시키면서 실제 여러분의 마음 안에 내가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세워야 될 마음의 세계를 잃어버리도록 사단이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에 우간다 송구영신 예배 보셨죠? 하나님 2019년에 포문을 뭘로 여셨냐? 복음으로 여신 겁니다. 이제 이 복음 안에 정말 사람들의 마음에 죄를 씻어줄 뿐 아니라 내가 나로 살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셨다. 또 그 주님이 내 삶에 직접 교회와 종을 통해서 내 삶을 지도하고 이끌어주신다. 그 인도함이 없다면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일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남겨놓으시고 이 복음과 믿음의 정신 지금도 이 선은 우리가 쌓아야 세워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애매해져 있는 것 여러분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혼미함이 우리 속에 찾아와서 애매한 삶으로 그냥 흘러가도록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간다는 겁니다. 므이보셋은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다윗 안에 들어왔습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 자가 됐습니다. 자유를 줬습니다. 하지만 므이보셋 마음에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오름이 있어서 내가 무슨 왕께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 므이보셋에게는 굉장히 선하고 괜찮아 보였지만 다윗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약속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나를 위한 모든 삶의 저주가 온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저주가 와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끊어냈습니다. 도마뱀 끈이 꼬리 끊어지듯이 그냥 끊어냈어요. 더 이상 그거 여러분에게 붙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영영히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빼앗았습니다. 나로 살 수 없도록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이 복음과 믿음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사단이 여러분 삶에 수많은 생각과 행위를 집어넣어서 난 아니야. 내가 어찌 오름이 있어서 왕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제 마음 안에도 막 끊임없이 그게 찾아와요. 제일 먼저 여러분 뭘 봅니까? 여러분 행위를 보잖아요. 여러분의 자격을 보잖아요. 아,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삶에 뭘 뿌렸냐? 여러분에 대한 모든 걸 저주로 끝내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면 교회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종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귀뚫은 종은 귀뚫고 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주인과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인님 저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너 이렇게 가. 내 이름으로 가면 너는 호텔도 얻어주고 내 이름으로 가면 자가용도 내줄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 가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저 같은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막 안녕하십니까? 막 극진히 대접해주고 마인드 강연을 하고 CLF를 하고 그러면 이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내 거는요 이미 저주 받아서 나라는 사람이 저주가 와서 내 조건, 내 자격 다 지워졌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위한 약속으로 므이보셋을 받을 때 사울의 손자 지워졌습니까? 안 지워졌습니까? 지워졌습니다. 두 마리 쫄뚝이 남았습니까? 지워졌습니까?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뭐냐? 그 약속 안에 완벽한 므이보셋. 므이보셋은 두려운 거예요. 혹시. 왕 앞에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두근두근하고 혹시 내가 무슨 잘못한 거 없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발에 맵시내지 않고 수염을 깎지 않고 나름대로 겸손한 표현으로 다윗에게 나갔는데 다윗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너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아, 내가 어찌고 저찌고 내가 무슨 오름이 있어서 왕 앞에 나갈 수 있사오리까.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므이보셋에 대한 일은 이미 저주를 받은 겁니다. 기브온 족속이 기브온에 관한 모든 게 저주를 받아버리니까 사무엘하 24장에 연부년 3년 기근이 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풀어주더라. 기브온 족속 건들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예? 시간이 훨씬 지난 이후에 다윗 왕 시절에 기브온 족속과 관련된 일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는데 이 정도 되면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세신바 된다고 성경 기록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솔직히 여러분 그 성경 읽으면 어때요? 아, 진짜 하나인데 저 머리털 없는 사람 몇 개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 말은 뭐냐? 여러분에 대한 완벽한 약속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므이보셋 마음속에 정리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은혜는 입어서 다윗의 왕의 상에 참여하는 자가 됐지만 여러분 사단이 계속 므이보셋 마음속에 넌 안 돼, 넌 또 절뚝이잖아, 너 부끄럽잖아, 너 연약하잖아. 그 소리가 이 므이보셋의 마음속에 처리가 안 되면 늘 그 마음 끌어안고 그 마음 가지고 살면서 다윗 왕과 함께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피곤하고 힘들고 혹시 여러분 신앙이 피곤하십니까?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 마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이 되어서 내가 해보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운다? 여러분 그거 참 부모로서 합당한 것 같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내 몸에 일어나 뭔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지키신다면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평신도냐 목사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사역자라고 특별히 무슨 뭐 옵션이 더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복음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질서를 따라 이 복음의 일을 위하여 주신 직분일 뿐이고 물주는 이나 신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듯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주신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씻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는 거 보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함께하리라 가려열고 단 하는 거 보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린 여기 못 있어요. 두 발이 쫄뚝이 므이보셋이 다윗과 함께해라. 아 좋다. 단 똑바로 걸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다윗 므이보셋은 다윗이 지나갈 때는 걷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해라. 내가 종이다. 아, 내가 문설주에서 오늘도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인님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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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너 가면 하나님이 다 해놨을 거야. 그 말 안에 주인이 내린 그 말 안에 이 종이 움직이고 살아가야 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수양이 오셨죠? 밥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아, 오늘 점심 안 주면 어쩌지? 그 걱정하는 자체가 벌써 미련한 거지, 그죠? 왜 교회에 있을 때하고 수양이 올 때하고 여러분 얼굴이 다르죠? 왜 교회에 있을 때는 뭔가 걱정하고 막 예배 마치자마자 막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교회로 달려가는 집으로 막 달려가고 막 기도합시다 하는데 기도 안 하고 막 가방 싸고. 혹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합시다 할 때 가방 싸고 기도합시다 할 때 도망가고 그럼 기도 안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부르실 때 약속으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끝내셨더라고 저주했더라고 너희가 영원히 저주를 받으리니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라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면서 막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항복했나 우리가 이거 하려고 했나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야 오늘 장작 더 패 그럼 어때요? 기브온 족속 야 우리가 이거 안 하면 뭐 하겠노 칼 싸마다가 다 죽었다 우리 물기러 와 이거 안 하면 뭐 하겠노 우리 피 흘리다 다 죽었다 기브온 족속이 그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기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양회 마치고 식사하시고 나면 세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척이 언제지? 목요일하고 아 내가 목요일 저녁에 가면 되겠구나.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랑가 몰라요. 왜 밥 먹는 건 좋은데 세척하는 건 힘들어?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에 기쁨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건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아 내가 나로 사는 삶을 끝냈구나. 십자가의 못을 박았구나.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음성이 오늘도 나를 움직여주는 겁니다. 문설주에서 바로 여러분의 문설주 바로 교회와 종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야 우리 수양회 하자. 야, 그럼 수양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약속을 여러분이 얻어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할 수밖에, 내가 하는 이 모든 삶을 끝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삶이 여러분을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연말에 저는 2018년을 미국에서 보내고 2019년도 미국에서 이게 연말에 있었습니다. 그 수양회를 참석하는데 정말 그 수양에 온 미국 형제 자매들 다 행복해 하는 겁니다. 이제 끝나고 수양회를 끝나고 이제 각 교회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니까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목사님이 30시간 버스 몰고 간다 하더라고요. 마이애미 목사님한테 어떻게 가냐? 24시간 운전하고 간다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요. 여기 서울서 부산까지 4시간 반. 우리는 운전할 때, 그죠? 벌써 운전자 2명 대기하고, 휴게소 2번 쉬고, 간식 막 간뜩 갖다 놓고 막 무슨 큰일 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미국 목사님들은 4시간 반이면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휙 가는 거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운전을 좀 해보신 분들은 운전의 개념이 패러다임이 달라진다 하더라고. 30시간을 여러분 차 타고 댈러스에서 토론토까지 쭉 가는데 지겹죠, 그죠? 안 그래요. 너무 행복해요. 버스 타고 다 형제자매들 같이 찬송 부르고 간증하고 또 목사님들 말씀 전하고 또 맛있는 김밥 싸가지고 먹고 막 좀 잠시 내려가 바람 쐬고 또 버스 타고 또 자고 또 일어나고. 함께 하니까 30시간이 너무 행복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삶, 아무리 좋아도 그거 터가 없기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약속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약속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 약속이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져도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문설주에서 오늘 하나님 2019년 우리에게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이 약속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 가실까?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거기서 기다려 보시고 들어보세요. 아멘. 그럼 반드시 그 소리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넘어가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우리를 위한 삶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와 당신의 종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흘러올 때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한 삶이 십자가에서 끝이 나고 저주를 받아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속한 자가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온전한 약속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양회를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져서 이제 이 약속이 터가 되어서 우리 삶을 이끌어주시고 2019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담대히 나아가 나타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소망과 감사를 갖습니다. 계속되는 수양의 시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약속으로 세우시고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